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좋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말씀을 펼치고 읽었사오니, 이 시간 봉독한 이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식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적인 완전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그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인지 또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문제인지, 어떤 일의 그 기원에 관한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본문이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가 이 사도행전을 그 강의할 때에 이 사도행전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그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그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압니다. 그가 평가하기를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매우 높은 그 위치에 있음을 그가 설교하는 청중들에게 재차 각인시키며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그 사건들을 해석해 나갈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평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평가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사람의 그 성장의 단계에 치자면 그 청년의 단계인 것이죠. 마음껏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 청년의 그런 상태가 이 사도행전의 시대였고, 그리고 의전스가 목회하던 그 20세기의 교회는 갓난아이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무능력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청중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그의 그런 글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문제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나 사도행전의 교회가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투옥을 당했으나 그런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칠 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28절과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권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의 권위에 그 순복하는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또 인간들 가운데 있는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충돌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해서 목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중요한 문제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그 법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습관에 그 휘둘려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것을 세상이 금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권위에 불복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를 나타내야 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세상이 금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명령들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34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요.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이 가말리엘보다 더 유명한 그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랍비가 있었는데 이 힐렐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힐렐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가말리엘의 그 제안은 역사적인 두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 유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 갈릴리 유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그를 추종하였던 사람들 또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말리엘이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 호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져서 없어질 테니까 사내들인 그 공회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죽임을 당하였을 테니까 잠시 그들이 흥황하겠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의 추종자들 또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그 조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풀어 놓게 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 조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물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가말리엘의 그 조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일은 모든 반대와 인간적인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가말리엘의 그 조언이지 않습니까?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은 영원까지 지속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에게서 그 기원이 시작된 그 일들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전히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일시적으로는 한정된 시간에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그 기자들이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이 미스테리,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그 영원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임무를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평가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으로는 그 온전한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생애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어나가면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일은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그 일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속하지 못하고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한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빛에 비추어서 하나하나를 쌓아나갈 때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존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중한 그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구약에서 매우 익숙하게 알게 되는데 이 요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인간들의 그 행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안가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며 배 밑창으로 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원, 인간에게서 비롯된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요나가 잠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성공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음을 그가 삶으로 그런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길, 우리가 세우는 그 건축들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우리가 우리 건축물을 세워나간다면 그것은 영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그 일은 모래 위에 지은 그 건축물과 같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말리엘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말리엘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채찍질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채찍질, 이 채찍질은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어떠한 종류의 채찍질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신명기 25장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수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것은 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엎어놓고 40대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카운트를 잘못해서 41을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하나를 재해서 39대. 이것은 거의 사람이 기절할 직전까지 가겠죠. 장정이 휘두르는 그 태장을 39대를 맞으면 제대로 걷는 것조차도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보는 사도들은 이 태장을 맞고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큰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그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저에게 엄청난 그 빛을 가져다 준 그런 구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어떠한 장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인한 그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과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고난에 대한 그 자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또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그 유익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들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조금의 빛을 더 던져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 perfect and complet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 삶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로소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그 삶들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그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제 마음에 굉장한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학업을 다 마쳤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성숙함에 있어서 더 자라나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난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밥존스 대학교에 그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교수님이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을 쓰신 닥터 짐버그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울 때 티백의 그런 그 예를 들으셨어요. 그 차가 우러나는 그 티백이 있지 않습니까? 티백을 찬물에 놓으면 잘 우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놓으면 그 티백이 잘 우러나잖아요. 고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쫙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쫙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실 때에 야, 참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자라나야 하는지, 얼마나 더 단련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들이 권면할 때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함을 향하여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성숙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런 성숙함의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또 9절에도 보면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또 완전함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은 극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고난을 인하여서 성도들이 기뻐했는가?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을 그 수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각자 삶의 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열두 사도의 그 삶을 보더라도 다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 각기 다른 그 고난과 또 삶의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지금 태장에 맞아가면서 기뻐한 것은 그 고난은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감격해하는 것이고 기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그 사역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하였고 얼마나 그가 감격해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 벅찬 마음이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전서 4장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고난 앞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어리석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세상적인 고난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고난으로 이룬 그 성취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3절에서 40절까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일 하나하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라고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532장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데 주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극히 작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태장을 맞을 때 그것이 그들의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신들에게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거의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몸의 그런 상태에서도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담긴 그 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성숙함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한 그 작은 그 고난 하나하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내가 너희의 공로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죠.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수고와 고난 하나하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그 거인들처럼 청년의 그런 모습을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척박하고 불편하고 많은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는 매를 맞고 태장에 맞아서 몸이 찍히고 상하는 그때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자라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